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자, 우리가 계시록 21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고 이제 천국이 임하는 내용을 쭉 선포하고 기록합니다. 순서대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21장 1절과 2절에서는 요한이 목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위에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보좌에서 선포되는 큰 음성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요한이 목격하는 것 그리고 요한이 듣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9절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요한이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하는 내용들이 21장 전반부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를 보면 보다 듣다. 이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또 이 구절부터 보면 지금 요한이 두 번째로 목격을 하는데 이 목격하는 내용을 보면 새 예루살렘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목격했던 1절, 2절 내용은 대략적인 모습만 보았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히 뜯어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절, 10절에 보면 요한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자세히 보는 내용이 나오고요. 11절부터 시작해서는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는 어떠한지 그 안에 어떠한 모습인지 이런 순서대로 쭉 일목요연하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선포하고 묘사를 합니다. 사실 요한이 처음에 목격한 건 새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도 보았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곧장 새 예루살렘을 보는 내용으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구체적으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땐 우리들이 하늘과 땅은 뭐 본 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한데 새 예루살렘이라 하면 사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인지라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를 하고 또 목격한 장면을 기록했는가. 먼저 처음에 나오는 게 9절, 10절이에요.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처음에는 일곱 봉인 심판, 두 번째는 일곱 나팔 심판,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큰 음녀를 향한 심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전개된 건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대접 심판을 시행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명령을 하죠. 9절 끝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크고 높은 산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사실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 굳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여하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을 상세히 보게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갖고 어디 가면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셔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똑똑히 봐라, 더 상세하게 봐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고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또 이렇게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던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호칭을 했느냐, 구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 성이, 이런 어떤 성곽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는 어렵겠죠. 무슨 건물이나 돌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지내는 그런 신혼집 혹은 같이 지내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상세하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자기가 목격한 것에 대해서 10절 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인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이 실제로 목격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 11절부터 보면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외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4절까지가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4절까지를 일단 한 단락으로 자른 이유는, 사실은 11절부터 14절까지를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사 형태가 여러 개가 나오면서 하나로 묶여 있는 게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두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11절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사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고요. 원인과 이유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뒤에 보시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사실 벽옥이 뭔지 수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맑고 찬란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요한이 알고 있는, 요한이 경험했던 최대치로 맑은 것, 최대치로 밝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각설하고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일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곳은, 저는 신혼여행을 갔을 때 스위스의 융프라우요 산에 갔었는데, 그 눈이 막 덮여 있잖아요. 해가 떴는데 해가 눈에 비쳐서 반사가 되면 선글라스를 안 끼면은 눈을 못 뜹니다. 얼마나 이게 햇빛이 찬란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요한이 목격한 건 그런 것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찬란함을 지금 요한이 목격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지식이지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렸죠. 또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기는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계시고 성전에 계셔서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시는, 또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새 예루살렘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모시고, 또 성전에 가서 그 안에 휘장을 치고 또 휘장을 쳐서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거기 가서 제사드리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는, 성막은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보며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날까, 그거는 처음에 성소를 만드실 때 딱 한 번 나타나고 그 다음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여서요. 어떤 교회는 막 수십억 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어떤 곳들은 막 수천억씩 들여서 예배당을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겉에 가서 보면 야 정말 잘 지었네 대단하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찬란하거나 영광이 가득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데반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구약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사람 여기다 금딱지를 붙이거나 다이아몬드로 칠해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새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태양도 필요 없고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게 요한이 목격한 첫 번째 묘사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쭉 두르고 있는 성곽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크고 높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 그 다음 주로 가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상세하게 나올 거예요. 일단은 성곽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도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지금은 안 나왔지만 조금 뒤에 다시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모습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대충은 잡히죠. 뒤에 가서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요한이 목격하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이 똑같은 길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개의 문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에 대한 설명을 12절부터 보면 상세하게 해놓았어요. 12절 중간에 보시면 문에 첫 번째로 12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한 사람만, 한 명만 있는데 과연 혼자 다 지킬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문지기 역할하는 다른 존재들도 있지만 그건 생략한 건가? 이건 모르겠어요. 여튼 문에 천사들이 서 있고 또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었다.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새 예루살렘의 성문들이 이름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뭐 히브리어로 써 있는지 헬라어로 써 있는지 천국에 다른 언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와 같이 문들이 있었고요. 13절에 보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세 개씩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행군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정 가운데에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나누어서 세 지파씩 그렇게 자리를 잡고 진영을 갖추고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일 때 성막이 움직일 때 나팔을 불면 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실 그게 그때부터 이제 천국에서 행군하는 혹은 천국의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진영들을 그렇게 갖춘 거죠.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비슷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천국 새 예루살렘에는 이와 같이 12개의 문이 있다. 14절에 보면 성이 성곽과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성곽이 있었는데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다. 12개의 기초석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곽에 대한 설명도 보면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사도들의 12 이름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여기 보면 12명의 사도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 사도인지 다른 사도인지는 알기도 어렵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채워져서 12명이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비를 뽑아서 사도의 수를 채웠던 마띠아 이름이 써있을 거다 이런 분도 있고 아니다. 사도 바울 이름이 써 있을 거다. 이런 분도 있고 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못 가봤기 때문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아니면 주님께서 정하신 또 다른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내용을 보면 외관과 관련해서 다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거죠. 문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에는 신약의 열두 사도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름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신약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기후와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는데, 그들을 다 아우르는, 그들 모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새 예루살렘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외모와 관련해서, 외관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나눈 것은 아니지만 일단 두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요한은 자기가 목격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새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몽땅 다 목격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록한 내용을 보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그리고 감히 모두 다 묘사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아마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대한 로마 시대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로마의 황제가 살고 있었던 궁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고, 또 아무리 잘 지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나 아니면 예배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선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 모습을 쭉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왜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 새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곳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뭐 때문에 설명을 하겠어요? 이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인 거죠. 뭐 우리가 이게 뭐 살면서 그런 거 많이 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애들을 데리고 투어를 갑니다. 서울대도 가보고 연세대도 가보고 저기는 다른 데도 가보고. 가보는 이유는 뭘까요?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공부가 체질에 맞아서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앉아있으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이런 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 데리고 대학을 먼저 가서 보여주고, 아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이 대학으로 올 거야, 여기를 가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해서 보는 것을 오래 기억하고 눈으로 직접 봐야 아 내가 이거 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더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자, 숙제 잘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이 뻥튀기를 줄게. 이렇게 말만 하면 애들이 글쎄 하지만 뻥튀기를 사다가 식탁에다 딱 올려놓고 숙제 마무리하면 이거 준다,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숙제를 열심히 하죠. 참 이게 연약한 모습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다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다 하고 이런 어떤 격려를 하는, 그리고 약속에 대한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 또 성역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했지만 우리가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한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해서 보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무언가를 조금 더 생각해보지 않으면, 머릿속으로라도 상상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실 때, 조금 뒤에 네가 더 넓은 집에 살게 될 거야, 조금 뒤에 네가 이 많은 돈을 얻게 될 거야 하고 그 당시에 돈을 보여주시거나 그 당시에 이 땅에 있었던 살 수 있는 좀 더 넓은 집을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격려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격려하신 게 아니라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믿음을 갖고 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것으로 다 소망을 삼고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잘 견뎌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지내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불신자들은 천국을 생각하는 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 그래봤자 앞으로 수십 년이나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천국을 생각하는 게 오늘 하루에 귀한 소망과 위로가 되고 내일도 우리에게 귀한 소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또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넘어질 때도 많고 좌로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고개를 돌리고 기웃기웃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과 평안이 담대함이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천국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